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외교 상무수장들이 14일 2+2 회의를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진아 레이몬도 상무장관,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영내의 규칙에 기반한 경제질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양자기술과 청정에너지, 5G 통신기술 등 중요 기술과 신흥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중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채굴 가공, 재활용에서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 20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2차 전지제조의 필수 광물인 흑연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발침을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밖에 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14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7월 16일에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와 셰저나 중국 기후변화 특사 간 회담, 그리고 지난 4일에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써니랜드에서의 추가 회담 결과를 종합한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써니랜드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했던 점을 떠올리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밑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1.5도씨로 제한 및 유지하는 파리 협약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기후특사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2020년대 기후 행동 강화 워킹그룹도 가동 및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14일 한국에 대한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최대 38기의 SM-6 미사일 구매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 해군 KDX-3 이지스 구축함 탑재용 SM-6 미사일을 해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SM-6 미사일은 음속의 3배를 넘는 속도의 400km가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도 가능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첫 연료 반입이 이루어졌다고 가자지구 담당 UN 관리가 15일 밝혔습니다. 톰 화이트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가자지구 담당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집트로부터 23,037리터의 연료를 막 공급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접경 라파 검문소를 통해 들어온 이 연료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라파를 통한 인도주의 물자 운반 차량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명구조활동 지속을 위해 매일 필요한 양의 9%에 불과하다고 화이트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 병원의 발전과 가자지구의 수도 공급, 하수 처리 등에 필요한 연료 부족으로 230만 주민들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현지 구호단체들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으며 시 주석도 같은 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합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수장이 미국에서 만나 중동 정세와 북한의 러시아 지원, 경제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의 군사통신 채널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이 흐리고 아침부터 비나 눈이 시작됩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평강과 장진은 밤까지 비눈이 이어지겠고 남포와 자강도, 황해도, 용현, 장진, 함북, 삼지연 지역은 금요일 밤까지도 비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곳에 따라서 5에서 20mm 정도지만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될 것이라는 한국기상청 예보입니다. 목요일 북한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첫 소식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14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영내 현안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박진 외교장관, 가미카와 외무상은 중동정세, 러시아의 침략전쟁 속에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 등 점증하는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3국 외교장관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영내 안보 강화, 경제 번영 증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미한일 3국 간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엄청난 성공을 바탕으로 3국 간 정례 고위급 협의를 포함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continue together to build on the tremendous success of the Camp David Trilateral Summit, including through these regular high-level consultations among the three.
이어 중동 분쟁, 경제 협력, 동반 성장,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3국 정상을 각각 수행하는 세 장관은 지난 9월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회동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박진 장관은 우리 3국 간 협력은 특히 지난 8월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3국 정상 간 합의가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복합위기 시대에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has been reaching unprecedented heights, especially since the historic Camp David summit.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은 오늘날 우리는 중동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도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글로벌 정세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3국의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공조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we face various issues such as the Middle East situation,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s well as challenges in the
가미카와 외무상은 3국 간 협력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한 양국과 함께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세상을 지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3국 외교 장관들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양국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국제정세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3국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5일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한국을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과 북핵 문제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군사통신 채널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중국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we continue to be both publicly and privately continue to engage with the PRC.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관계의 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우리는 중국과 군 당국 간 통신 채널을 여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중국으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군사 채널 소통이 언제였는지 묻는 질문에 싱 부대변인은 지난해 8월 펠로시 하원 의장 방문 즈음부터 중국과 교류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타이완 해협에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고 미국과의 모든 군사통신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의제 중 하나인 군사통신 채널 복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ve stressed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we believe mill-to-mill cooperation, coordination, communication.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아주 초기부터 군 당국 간 협력과 조율을 위한 통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국방부장이 현재 공석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6일 열리는 제10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 플러스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어떤 징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상프 전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8월부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10월 24일자로 해임됐으며 현재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에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 차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 고도화 및 핵 선제 사용 위협이 모든 회원국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도전임을 상기시키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미 공군 전략 폭격기 B-52H가 15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미한 연합 공중훈련은 서해 상공에 진입한 B-52H 두 대를 미한 공군 전투기가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공군에서는 F-35A와 F-15K, 미 공군에서는 F-35B와 F-16이 참석했습니다. B-52H는 지난달 중순에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참가를 목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됐고 당시 미한 그리고 미한일 연합공중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핵무장이 가능한 B-52의 최근 한반도의 잦은 전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괌 등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세 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계단과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들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며 이미 확보한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분야의 설계와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다시 한번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엔진 시험이 진행된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지난 2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0 활용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의 갱신을 올해 중대 과업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ICBM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약 11개월 만에 새로 공개한 고체연료 엔진 시험입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은 이번 시험은 나라 앞에 조성된 엄중하고 불안정한 안전 환경과 적들의 군사적 공모 결탁 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될 전망적인 지역의 군사 정세 대비해 공화국 무력의 전략적인 공격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공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RBM이 일반적으로 사거리 3,000km에서 4,000km인 점과 미사일 총국이 적들의 군사적 공모 결탁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괌 미군기지와 그 주변에서의 미한일 군사협력 등을 겨냥한 무기 개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한미의 SCM 공동 성명도 있었고 한미일 간의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이후의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응해서 중거리 전력을 더욱 실질화해서 견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중거리가 아니라 이제 준중거리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괌을 포함한 소위 그 미국의 그 발진 기지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액체 연료 탄도 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 주입이 필요하지만 고체 연료는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KN-23, KN-24, KN-25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 그리고 ICBM급인 화성 18형 등의 이런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성 12형 등 북한이 보유한 기존 IRBM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 12형은 1단으로 개발됐는데 이번 엔진 시험은 1단과 2단으로 나뉘어 이루어진 데 대해선 엇갈린 관측들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화성-12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단으로 개발됐지만 신형 고체 엔진 미사일은 2단 엔진을 적용해 사거리를 늘리려는 것이라며 괌과 알래스카 등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이 가능한 IRBM을 보유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괌까지는 약 3,500km, 알래스카까지는 약 6,000km입니다. 괌에는 B-52 등 미군 전략 자산이 배치되어 있고 알래스카엔 지상 발사형 ICBM 요격체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으로 화성 12형 액체 연료 엔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IRBM급 고체 연료 엔진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27이 2단 고체 연료 엔진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교수는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전력화를 위한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열병식 때 북극성 4시옷과 북극성 5시옷 등 SLBM을 선보였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용수 전 교수입니다.
북극성 4시옷이 뭐 사거리가 한 3,000km, 50억 같은 게 3,400, 우리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개한 그걸 보면 북극성 40호 또는 50호는 그걸 보면 다단이거든요. 1단이 아니라. 그래서 SLBM에 대한 그 용도의 중거리 미사일용 엔진 시험을 한 거고 머지않아 그거에 대한 시험 발사가 있지 않을까.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엔진 시험 공개가 최근 러시아가 대륙간 SLBM인 블라바를 캄차카 반도 쪽으로 시험 발사한 데 이어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북러 간 공조 차원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5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최신 전략 잠수함 임페라토르 알렉산드르 3가 블라바를 백해에서 캄차카 반도 쿠라 지역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북러가 서태평양에서 이렇게 미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 가시화시키는 행보를 한다는 것은 서태평양에서의 대미 억제에 양쪽이 일정한 공조를 느슨하게나마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이 1단과 2단 엔진 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신형 고체연료 IRBM 발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IC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이를 토대로 지난 4월과 7월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ICBM인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양옥 박사는 이런 선례로 볼 때 북한이 향후 6개월 안에는 신형 IRBM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이미 고체연료 엔진 ICBM을 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형 IRBM 시험 발사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빠르면은 18일 미사일 공업절에 신형 고체연료 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축제 분위기소에서 김제 공식 등장 1주년을 맞이하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준비 부족으로 18일 전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어렵다면 올해 연말까지라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면서 올해 국방부문의 중요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한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군사기술 동향과 활동,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포함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엔진 시험을 포함한 관련 동향을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등 17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한국 방위 공약을 확인하며 북한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 발신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유엔사 회원국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연합훈련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14일 유엔사 회원국들이 제1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힌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VOA에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들이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공약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조약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당연히 방위해야 할 미국뿐 아니라 다른 16개 나라가 참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14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열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브루스 베레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유엔사 회원국들이 이 선언을 통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개입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ally the focus I think of this kind of activity is let's convince North Korea that if they decide to go to war, they have an international problem.
그러면서 이번 회의의 초점은 북한이 전쟁을 결심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단합된 국제적 역량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벤의 연구원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유엔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한국 방어에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기 위한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보낸 축전을 통해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이행은 물론 유사시 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도 우방국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군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레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유엔군 사령부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춰볼 때 한반도에서 분쟁이 다시 발생할 경우 매우 물류 집약적일 것이며 따라서 유엔사 회원국들의 한국에 대한 물자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more we talk, the more we can find unique contributions for each nation in the UNC, and the more we find cooperation among the various nations.
그렉슨 전 차관보는 이번에 열린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와 같이 대화를 많이 할수록 유엔사 내 각국이 어떻게 고유하게 기여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사 내 다양한 국가들 간 협력을 더 도모할수록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재개됐을 때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한 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상호 운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가 평가했습니다.
There's always been limited participation in, you know, varies over the years. But what they're really talking about is to really use the full.
맥스웰 부대표는 유엔사 회원국들의 미한 연합 훈련 참여는 제한적이었고 해마다 참여 수준이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이 합의한 것은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의 모든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참모 역량과 주최국인 한국과의 통합을 강화하며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유엔사 회원국들이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에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6K공 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유엔사 참모부에 장성급을 포함한 한국군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제안한 것 역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Remember, bulk of the forces that defend South Korea are South Korean. And so, and regardless of how many forces the U.S. sends,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을 방어하는 병력의 대부분은 한국군이라며 미국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파견하든 한국이 주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군 장교들보다 한반도의 지형과 방어 계획, 군사 능력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2014년 이후 유엔사의 재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한미연합군,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가 각각 완전한 기능을 갖춘 독립사령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2014년부터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부사령관과 고위 장교를 파견하는 등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유엔군 사령부에 장교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최고의 군사적 효과를 내기 위해 국제 전력을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유엔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종전선언은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이미 정전협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이 체결된 다음 날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반문하며 북한은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고 휴전선은 여전히 존재하며 미국은 여전히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의 일상적인 관리와 파병국의 참여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추측이라면서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의 오류는 종이 한 장이 서울에 쏟아질 총알과 로켓, 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라며 실질적인 병력 감축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으로 인해 북한의 한국 공격 태세가 바뀌지 않고 김정은의 의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미한연합군사령부 전력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으로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는 지난 13일 공보문에서 유엔사를 해체하는 게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발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약 220만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항공의 대리기관으로 지목된 러시아 은행의 자금이 배상금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이 최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해당 자금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의 요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승인된 자금은 미국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220만 3,258달러로 원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입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 대행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극동은행은 지난해 5월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제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뉴욕 멜론은행은 극동은행 소유의 자금을 전격 동결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원비어 씨 측은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원비어 씨 부부가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북한과 극동은행에 통보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원비어 씨 측 주장을 최종 결정문에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테러 위험 보험법에 따라 극동은행이 북한의 대리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욕 멜론은행이 판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자금을 원비어 부모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14일 현재 원비어 부모는 약 22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자금을 이미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비어 씨 부부가 북한 자산을 회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원비어 씨 측은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후 매각 대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엔 뉴욕의 한 금융기관이 동결한 북한 조선 광선은행 자금 24만 336달러를 찾아내 회수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매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차단한 북한 자금에 대해서도 꾸준히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미국의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등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지난 2021년엔 재무부가 보유한 북한 자산 3,169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지난 2019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극동은행을 제재하면서 당시 조치가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제재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뿐 아니라 제3자 대북 금융제재 대상의 자금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원비어 씨 부부가 아들 이름을 딴 이 법의 첫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결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13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면서 특히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 준비위원회 제61차 회의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파트너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시험 자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핵실험도 신속하고 단합된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는 또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결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기존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운반 체계 및 기타 대량 살상무기 구축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어떠한 전제 조건이나 추가적인 지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추가 의정서에 서명 및 비준할 것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또한 북한 핵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겨냥한 제재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질과 지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모든 의미 있는 외교적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히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입니다. 전 세계 300여 곳에 지진파와 수중음파, 초저음파, 방사능 핵종을 탐지하는 핵실험 국제 감시 체제 IMS를 가동해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플로이드 CTBTO 사무총장은 지난 8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면서 북한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e would ask that all countries abide by the moratorium commitments that they have made or the practices they have made.
CTBTO는 현재 전 세계 185개 나라가 서명했고 172개 나라가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CTBT가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 나라가 모두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개 나라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직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어떤 조약상의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4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뉴욕의 주요 한인단체들이 유엔 본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 탈북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Stop repatriating defectors! Stop to death defectors!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서 14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는 뉴욕 한인회와 뉴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 북동부 지회가 공동 개최했습니다. 5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탈북민을 북송하지 말라, 탈북민을 살해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자국민으로 즉각 수용하는 대한민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로 탈북민들의 인권, 탈북민들의 생명을 구하자, 강제 북송 반대 등의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치켜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은 VOA에 중국이 최근 600여 명의 탈북민을 대거 강제 북송한 데 이어서 추가 북송 경고가 나오고 있어 이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함으로 집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하는데 2,000명 정도 억류돼 있는데 620명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어레스트 안 된, 체포 안 된 탈북자를 포함한다면 앞으로 많은 숫자들이 북송이 될 터인데 그분들의 인권을 좀 보장하고, 물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정치적인 배려를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거니까 유엔이 존재한 데서 좀 알려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체들이 함께, 뉴욕에 있는 단체들이 함께 그 규탄 시위를 한번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 회장은 중국의 이러한 만행을 90여만 명에 달하는 뉴욕 일원의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중국어 매체에도 집회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뉴욕과 워싱턴, 애틀란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선 중국의 탈북민 대거 강제 북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주 북송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한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와 강제 북송 피해자 가족 6명이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욕 민주평통의 박호성 회장은 지난주 뉴욕을 방문한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과 비대위 관계자들을 만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같은 동포로서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을 반드시 해야지만 중국 정부에서도 뭐 조금이나마 우리 이쪽에 지금 뉴욕 쪽에 계신 그 동포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날 집회엔 작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유엔 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탈북민 구호인 씨도 참석했습니다. 구 씨는 소수의 탈북민과 한인 기독교인이 그동안 중국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했었는데 드디어 뉴욕의 한인 단체들이 동참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인 사회가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 주목을 하고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동안 탈북자들이 혼자서, 저 혼자서 또는 탈북자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7, 8명, 10명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했는데 드디어 한인사회에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BOA에 우리는 최근 중국의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무단 월경한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뇌물 위험도가 또다시 전 세계에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부패를 감독할 시민사회와 언론 자유가 없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부문 모두 뇌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안소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국제 뇌물감시 민간단체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14일 2023년 뇌물 위험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뇌물 부패 수준을 세계 최악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뇌물 위험지수는 100점 만점에 92점으로 194개의 조사 대상국 가운데 19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 이 단체가 꼽은 뇌물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의 뇌물 위험지수는 정부와의 상호작용, 뇌물 억제수단, 행정절차와 공직의 투명성, 시민단체의 감시 정도 등 4가지 항목 점수를 합산해 평균으로 계산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체의 알렉산드라 웨이즈 대표는 14일 VOA에 북한이 자유 언론이나 강력한 시민사회의 감독 부재 등 주요 부패 관련 특징들을 다른 권위주의 정부들과 공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이즈 대표는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최악이라며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리트레아, 중국, 라오스,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그 뒤를 잇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법 집행기관도 모든 측면에서 세계 어느 곳보다 나쁘다며 그렇다고 다른 권위주의 정권들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독재 정부인 에리트레아를 예로 들며 권위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합리적인 관료체제를 가지고 있고 기업 거래에 있어 뇌물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북한인 정부와 공공부문 모두에서 뇌물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독일의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가 청렴도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71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이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 뇌물수수가 비단 지도부뿐 아니라 전계층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를 충성의 표현이라고 보내는데 이게 공식적인 국가 시스템에서 이게 자본이 모여져서 뭐 세금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국가가 어떤 재원을 통해서 벌어져서 공식적인 루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뇌물처럼 현금으로 이제 또 보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김정은이가 바로 이제 그 간부들한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뇌물입니다. 그 아래 이제 노동당 그다음에 이제 군 사법기관 이 간부들의 이 뇌물 수수 행태가 제일 보편적이고 이 정치 간부들 인사권자들 그리고 이제 보위부나 뭐 경찰은 보안청은 사법권한 이용해서 주민들 착취하고 북한에서 있는 이제 뇌물 수수 행위가 심각함을 넘어서 이제 아예 생활화됐거든요.
이 연구원은 북한의 이 같은 상황은 당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월급도 주고 이 공급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 시스템이 망가져서 일부만 주거든요. 이제 노동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 시스템을 받아도 또 모자란 사람들은 이제 뇌물을 계속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뇌물이 자동으로 또 들어오게 됐고요.
한편 올해 세계에서 뇌물 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5점을 받은 노르웨이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뉴질랜드와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영국이었습니다. 미국은 19점으로 12위, 한국은 21점으로 19위, 중국은 59점으로 134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북한 모든 지역 흐리고 아침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평강과 장진 지역은 밤까지 비와 눈이 이어지겠고 남포와 자강도, 황해도 용현, 장진, 함북, 삼전 지역은 금요일 밤까지 눈과 비가 이어집니다.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눈은 1에서 5cm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 북부 지역에 눈과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목요일 북한의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그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양덕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상 4도, 낮 최고 8도, 신의주 4도에서 7도 사이입니다. 황해남북도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역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는 영상 4도, 낮 최고 8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상 5도, 낮 최고 9도입니다. 자강도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3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5도입니다. 강원도 그리고 평강은 오전부터 비와 눈이 시작되겠고 장전과 원산은 오후부터 비와 눈이 내립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영상 4도, 낮 최고 10도, 평강은 0도에서 6도 사이입니다. 함경남북도 흐립니다. 장전은 오전 한때 눈이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함경도 전역으로 눈과 비가 내립니다.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상 1도, 낮 최고 7도, 청진은 아침 최저 영상 2도, 낮 최고 9도입니다. 양강도 흐리고 삼지연은 오전부터 한때 눈 내리겠고 풍산과 해산은 오후에 눈이 시작됩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2.5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앞바다 0.5에서 2.5m, 먼바다 3.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외교 상무조정들이 14일 2+2 회의를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진아 레이몬도 상무장관,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역내 규칙에 기반한 경제질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양자기술과 청정에너지, 5G 통신기술 등 중요기술과 신흥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채굴, 가공, 재활용에서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 20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2차 전지제조의 필수 광물인 흑연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밖에 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14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7월 16일에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와 쉐저나 중국 기후변화 특사 간 회담, 그리고 지난 4일에서 7일 미국 캠프 캘리포니아주 써니랜드에서의 추가 회담 결과를 종합한 기후위기 대응협력 강화에 관한 써니랜드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했던 점을 떠올리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밑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1.5도로 제한 및 유지하는 파리 협약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기후특사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2020년대 기후행동강화 워킹그룹도 가동 및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고 성명 밝혔습니다. 미국이 14일 한국에 대한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최대 38기의 SM-6 미사일 구매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탑재용 SM-6 미사일을 해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SM-6 미사일은 음속의 3배를 넘는 속도의 400km가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도 가능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첫 연료 반입이 이루어졌다고 가자지구 담당 유엔 관리가 15일 밝혔습니다. 톰 화이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가자지구 담당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집트로부터 2만 3천 리터의 연료를 막 공급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접경 라파 검문소를 통해 들어온 이 연료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라파를 통한 인도주의 물자 운반 차량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명구조 활동 지속을 위해 매일 필요한 양의 9%에 불과하다고 화이트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 병원의 발전과 가자지구 내 수도 공급, 하수 처리 등에 필요한 연료 부족으로 230만 주민들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현지 구호단체들은 전했습니다. 가자지구와 남쪽으로 접경하고 있는 이집트 라파 검문소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인도주의 지원 물자 반입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